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해임된 연방 수사국 FBI 국장과의 비밀 대화 기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암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제임스 코미는 언론에 정보를 흘리기 이전에 우리의 대화에 대한 녹음 테이프가 없기를 바라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코미 전 국장 측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의혹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계속 흘릴 경우 둘만의 비밀 대화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코미 전 국장에게 충성 맹세를 강요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미 전 국장은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수차례 같은 요구를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앞서 FBI는 미국 선거 당시 해킹을 한 러시아 문제와 후보 시절 트럼프 대통령 캠프와 러시아와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코미 전 FBI 국장을 경질했습니다. 백악관은 코미 전 국장의 경질이 FBI의 러시아 의혹에 대한 수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연방 검사들에게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11일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행정 지침을 통해 이같이 요청하면서 이는 법을 집행하려는 우리의 책임감을 확인하고 도덕적이고 공정하며 일관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행정 지침은 최근 일부 대도시에서 폭력이 증가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와 헤로인 등의 남용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취임 초부터 폭력 범죄를 비롯해 불법 마약 문제가 법무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 지침은 전임 행정부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 때와 정반대의 정책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고됐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취임 축하 전화를 받고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북한이 핵도발을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러시아 측에 건설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자신도 남북대화와 육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양국 간 극동지역 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베리아 천연가스관의 한국 도입과 한국철도의 시베리아 연결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계속 협력해 나갈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는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해킹 공격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안업체 등에 따르면 12일을 전후해 일정 금액의 돈을 내지 않으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이러스인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업체에 따라 4만에서 5만여 컴퓨터가 해당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등 수십 개 나라에서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NHS는 12일 소속 병원 최소 16곳이 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컴퓨터 사용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들 병원들의 컴퓨터에는 미화 $300에 해당하는 온라인 화폐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문구가 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자원부는 통신회사인 텔레포니카를 포함한 스페인 기업을 상대로 한 해킹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또 포르투갈의 통신회사 역시 같은 공격을 당했지만 서비스 이용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 서남부 발루치스탄주에서 12일 자산폭탄 트럭이 이슬람 정당원들이 탑승한 차량을 공격해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희생자들 대부분은 파키스탄의 종교 정당인 자미아트 울레마의 이슬람 파잘 소속 활동가들입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13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청와대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집중 대응하는 코리아 임무센터를 신설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튿날 문 대통령의 당선 사실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 새 정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지역은 10mm에서 최고 40mm 정도 비가 오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1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청와대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11일 확정한 청와대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청와대 외교안보 총괄사령탑이 국가안보실로 일원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외교안보수석실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국가안보실로 흡수됐습니다.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이 안보실 2차장을 겸임했던 것도 자연스럽게 폐지됐습니다. 전 정부에선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 총괄사령탑 역할을 하면서도 외교안보수석실은 정작 비서실장 산하에 있어 혼선이 발생했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개편은 국가안보실 기능을 대폭 강화해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향후 임명될 안보실장은 기존 대통령 비서실에서 담당하던 남북관계와 외교 현안, 국방 전략 등 포괄적 안보 문제를 관리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선 부처 간, 부처와 청와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외교안보 사안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의 설명입니다.
모든 게 NS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수석실을 당연히 합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제 그게 당연하게 되는 거였어요. NSC로 통합하는 게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그 업무는 똑같이 해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뭐 부서가 없어졌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 채널을 일원화시켰다는 게 가장 큰 그 목적이죠, 이번에. NSC 산하로 다 묶어버리니까.
국가안보실 기능이 대폭 강화되면서 전 정부 시절 군 출신 인사가 독점했던 안보실장 자리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들은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자문 단장을 맡은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비롯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외정책에 깊숙이 관여해온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으로 정책실장이 부활됐으며 청와대 비서실을 일자리 기획, 자치분권, 균형 발전, 사회적 경제, 주택 도시 등 정책 의제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혁과 통합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소통수석으로 변경됩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1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비서실을 개별 부처 대응해서 정책 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 대사에 대한 인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중 대사의 경우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미 대사엔 국가안보실장 물망에도 오른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에 파견할 특사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특사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중국 특사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일본 특사엔 역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그리고 러시아 특사엔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집중 대응하는 코리아 임무센터를 신설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직 정보관리들은 CIA 내에 유일한 개별국가 전담 조직이 생긴 건 주목할 만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인식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직 정보당국자들은 CIA의 코리아 임무센터 설립은 점증하는 북한의 위험성을 자각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One is the awareness of the growing danger of North Korea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interests.
CIA에서 한국을 담당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위협을 막기 위한 기존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는 인식도 한몫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미 정보관리는 B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리면서 CIA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 관리는 CIA의 북한 분석관들은 그동안 한국 등 국가들을 다루는 지역별 그룹과 대량 살상무기, 화학무기 등 기술적 사안에 집중하는 기능별 그룹으로 나뉘어 필요에 따라 모여서 조율하는 방식으로 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코리아 임무센터 설립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다른 주제를 들여다보던 전문가를 물리적으로 한자리에 모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북한 문제의 모든 측면을 들여다보는 상설 조직을 만든 건 처음이자 그만큼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심각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전담하는 센터도 두지 않은 CIA가 북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 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know it's kind of interesting that you know, there's not a separate Russia center or a Russia the China center. Obviously, both of those.
이어 CIA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암살을 모의했다는 북한의 최근 주장을 예로 들면서 미 정보기관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북한 등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려고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CIA usually doesn't do things to send a signal. They do it because they think they need it. And if
클링너 연구원은 CIA의 이런 움직임은 순전히 필요에 의한 것이지 특정 신호를 보내거나 시점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뉴웨이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튿날인 11일 문 대통령의 당선 사실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매체의 보도가 비교적 상세했다며 한국의 새 정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사실을 11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하루 만에 반응으로 구체적인 득표율까지 언급했습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4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또 이번 대통령 선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졌다는 배경 설명과 함께 후보 13명이 출마한 사실과 후보자들의 이름도 언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경우 한국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네 문장짜리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12년 한국의 18대 대선 땐 선거가 치러진 다음 날 결과를 보도했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이름과 득표율을 빼고 달랑 한 문장으로 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1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처럼 북한이 문 대통령 당선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한 데 대해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우리 전국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조기 선거가 치러졌다고 이런 사실관계를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우리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유진 부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의 이런 반응이 남북관계 진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1992년과 1997년 대선 땐 논평을 통해 이번보다 더 길게 발표했다며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당시엔 북한 매체들이 남북 간 산적한 과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반면 이번엔 당선 사실만을 보도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대통령 당선 기사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글들을 내보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개인 명의의 글을 싣고 미한연합군사훈련과 대북심리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010년 5.24 조치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요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되풀이한 겁니다. 숙명여대 김진무 겸임 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북 포용 정책의 발전적 계승을 표명한 문재인 정부가 전임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의 대북 강경책 전환 여부를 탐색하고 압박하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그 메시지를 주면서 압박을 한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자기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어떤 미국의 대북 압박을 중간에서 좀 완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대북 정책을 기대할 거란 말이에요.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당국 차원이 아닌 개인 명의의 글과 같은 형식을 택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북핵 해법으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미국과도 긴밀히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전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접근 폭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진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과 상임의장,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지금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현재 베이징대 방문교수로 활동 중인 이 전 장관을 서울에서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남북관계라든가 대미관계, 핵 문제 어떻게 풀 것으로 박사님은 예상하십니까?
대화를 통해서 일정하게 아무튼 이 상황 악화를 막고 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좀 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되 현재 국면에서는 아무튼 상황 악화를 막고 새로운 상황 전진을 위해서는 대화 쪽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치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 또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포용 정책을 그러니까 엔게이지먼트 팔러시를 발전적으로 계승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 9년간의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두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왔던 한반도 상황이 이제 북핵 상황이 악화돼 있고 남북 간의 엄청난 충돌 속에서 좀 국민들이 불안하게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보다도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국민적인 그런 여론도 형성돼 있고 또 위원회 여러 차례 또 이렇게 찬성을 했고 이런 변화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상황에 맞게 또 북한 같은 경우 과거에는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서 지원이라는 것이 인도주의적으로 필요했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도 뭐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북한 경제는 그때보다 지금 꽤 많이 성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이나 북이나 경제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공동이익을 낼 수 있는 것 또 한편으로 그것이 즉 경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또 지금 북핵 문제 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이런 지금 새로 변화된 상황들을 반영해서 반영해서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쓰지 않겠는가 그 과정에서 대화를 재개하고자 노력을 하겠지만 뭐 이런 얘기들도 아마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아는 분이라서 미국과 아마 조율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한의 압박 기조를 가고 있고 문재인 새 정부는 북한과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충돼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네. 이 문제는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네. 과연 어떤 방법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압박과 제재도 계속 나름대로 구사하는 것도 고려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진정 제대로 된 그런 그 대화를 한번 해봤는지 지금 사실은 김정은이를 만나본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핵을 갖다가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건 다 우리가 예단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김정은은 그 우리가 완전히 비합리적인 인물로 전제하고 있지만 사실은 김정은을 한 번도 설득해 본 적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망나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망나니인 사람을 그렇게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해두면 그가 더욱더 핵무기에 의존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누군지 상대방한테 우리가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고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는 이것만 해도 아마 핵 문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거다. 거기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북핵 문제가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정부보다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사업가로서 그야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 상황을 돌파했던 적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또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강경과 온건사의 폭이 상당히 넓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강경할 때는 훨씬 더 과거보다 강경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서로 간에 일정한 조건만 맞으면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그런 룸이 과거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기회로서 주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 것인가가 이제 관심사인데요. 일각에서는 뭐 코리아 패싱이니 그래서 어서 이 그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 정상이 하루빨리 조속히 만나서 여러 의견을 교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관과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엇박자가 나면 이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좀 조율이 있은 뒤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제 견해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한미정상회담은 빨리 열리는 건 좋긴 한데요. 그런데 양쪽이 서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 쪽도 아직 동아태 차관보조차도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도 실무 차원에서의 준비도 필요하고 대통령의 의지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니까 의제들을 잘 정리하고 또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역시 아직까지 이제 뭐 내각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그런 걸 구성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서 서로가 적당한 시간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어져 뭐 예를 들어 한미 간에 지금 이 동맹이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삐걱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늦어져도 안 되지만 너무 급히 그냥 무조건 만나는 것도 그것도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이에 트럼프 정부가 한국 정부를 다룰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특히 한국 국민은 굉장히 그 자존심, 주체의식이 강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걸 건드리면,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양국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일방적으로 북핵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대북 정책 관련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한국 정부랑 의논하고 한다라는 자세, 협의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한미 관계가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잘못하면 굉장히 강한 그런 이 거부 정서를 갖다가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 꼭 나름대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이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도 이제 큰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재개될 수는 없겠죠. 이 문제는 또 이 남북 대화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과정에서 이제 북핵 문제에 일정한 이제 진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이제 아마 남북 대화도 하지만 한편으로 북핵 문제가 뭐 육자회담이 재개되거나 이런 식의 진전 방향으로 네. 방향을 틀면서 네. 함께 이제 풀려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러나 북핵 문제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네. 남북 관계만 움직이는 거는 현재로서 쉽지 않은 거고 또 한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네. 북핵 문제를 일정하게 진전시키면서 네. 그 과정에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새로 출범한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한 관계 전망에 대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세계 23위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은 11위에 올랐는데요.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이 집계한 내용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집계한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북한이 23위에 올랐습니다. 평가 대상은 모두 127개 나라로 북한의 순위는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올랐습니다. 군사력 지수에서 북한은 0.4327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50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하며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한 것을 뜻합니다. 북한 군사력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규군은 약 70만 명, 예비군은 약 450만 명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탱크는 약 5천 대, 야포는 견인포와 자주포를 합해 약 7천 문, 그리고 방사포는 2,400대로 추산됐습니다. 그 밖에 군용기가 모두 967대, 해군 함정은 967척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전체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한국은 정규군 69만 명과 예비군 290만 명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북한을 앞섰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앞선 분야는 군 병력수와 탱크, 잠수함, 방사포, 야포 등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전체력 군사 순위에서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러시아, 중국,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 영국, 일본, 터키, 독일, 이탈리아가 5위에서 10위까지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군사비 지출 순위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각 1, 2, 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368억 달러로 10위였습니다. 미국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1년 동안 평균 35억 달러를 군사비로 사용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말레이시아가 북한에서 열릴 예정인 축구 경기에 대해 계속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여행주의보 발령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가 북한에 대한 여행주의보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이루 자말루딘 말레이시아 청소년 체육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채널 뉴스아시아 방송은 11일 자말루딘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아시아 축구연맹이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 아시안컵 예선 1차전 경기를 예정대로 평양에서 치르도록 결정한 뒤에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말루딘 장관은 아시아 축구연맹이 말레이시아가 여행주의보를 발령할 경우에만 중립지역에서의 경기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정부 결정을 말레이시아 축구협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말레이시아는 올해 3월 28일 평양에서 북한 대표팀과 아시안컵 예선 1차전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되고 이 사건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기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수사의 방향이 북한을 정조준하자 강력히 반발했고 이에 말레이시아 고위 당국자들 역시 북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북한과의 단교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자국 내 말레이시아인들에 대한 출국 금지를 발표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발언은 급속도로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나라가 김정남 씨 시신 인도와 말레이시아인 9명 문제를 동일 선상에 놓고 협상을 시작해 3월 30일 최종 합의를 발표하면서 두 나라의 갈등은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축구협회는 이후에도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면서 제3국으로 경기 장소를 바꿀 것을 요구했고 아시아 축구연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8일 최종 결정을 통해 말레이시아 축구협회로부터 정부가 여행주의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북한과 말레이시아 경기를 다음 달 8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축구협회 툰쿠 이스마일 술탄 이브라임 회장은 11일 평양에서 경기하게 될 선수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브라임 회장은 말레이시아 축구협회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서 숙소와 음식 등과 관련해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고의적인 방해 공작 가능성 때문에 음식을 따로 챙겨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중국이 다음 주 열리는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 북한을 초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대1로 사업에 적극 뛰어들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의 경상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1대1로 포럼에 북한을 초청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며 이 행사에서 유관 활동을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북한은 김영재 대외경제상이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말비나 황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1대1로 포럼에 초청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is latest maneuver to me, everybody seems shocked by it.
1대1로 계획에는 애초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가 들어가지 않았고 또 최근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은 중국 서부와 남부에서 시작하는 1대1로 사업에 중국 동북 삼성과 극동 러시아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비나 황 교수는 최근 악화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 중국이 1대1로 포럼에 북한을 초청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do not think the timing of this is accidental. I think two things have happened.
국제사회의 압박과 북한의 강한 반발로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 상황에 숨통을 틔우고 1대1로 사업을 이용해 중국이 북한을 다시 자신들의 영향력 안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장호 박사는 BOA에 장기적으로 한반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북한이 1대1로 같은 다국 간 경협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또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아시아전략센터 소장도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 상황이 걸림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o lift the sanctions. This is the short answer. But still, if...
일단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발비나 황 교수도 북한이 단기적으로 1대1로 사업에 관심을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참여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North Korea will try to do that in the short term. And I think yes, in the short term, North Korea may.
중국이 만든 1대1로 사업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경제 공동체의 건설인데 고립주의 경향을 가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비나 황 교수는 북한이 단기적으로 1대1로에 참여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1대1로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대1로는 현대판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는 중국의 경제협력사업입니다. 이는 중국에서 시작해 중앙아시아와 이란을 거쳐 지중해 연안으로 이어진 고대 무역로를 따라 새로운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고 100길로는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잇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4일과 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포럼에는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28개 나라 정상이 참석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최근 북한에는 강원도와 함경도 등 20곳에서 30여 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났지만 북한 당국은 이렇다 할 진화 작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장면이 미국 인공위성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미 연방 국립해양대기청 소속 인공위성이 4월에 촬영한 한반도 사진을 보면 북한 곳곳에서 산불이 확인됩니다. 한국의 기상 전문가인 고려대기 환경연구소의 정용승 박사는 특히 강원도와 함경도에 산불이 많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함경남도에 많이 있고 또 강원도 그리고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에 많이 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계시, 화평군, 한북의 선봉군, 또 전내군, 세포군, 이천군, 고성군, 금강산, 금강군 등의 산불이 났고
산불은 지난 3월에 발생해 계속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강원도와 황해도, 평안도 10여 곳에 산불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4월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강원도의 대형 산불을 비롯해 북한 전역 30여 곳에서 산불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용승 박사입니다.
3월에 10군데 정도 아니면 서너 군데씩 가끔 이렇게 산발적으로 났었고요. 본격적으로 난 것은 농사철이 시작되는 5월, 이번 달에 제일 많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이 발생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석 달간 강원도의 강수량은 평년의 50%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4월과 5월에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상고온 현상까지 겹쳐 자연적으로 불이 났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주민들이 화전을 일구다가 불을 냈을 가능성입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1990년대 고난행군 시절 화전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식량 배급이 중단되자 배고픈 주민들이 산속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화전을 일구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화전을 소토지라고 하는데 산간 지역에는 1,000평에서 2,000평 정도 소토지를 가진 주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출신 탈북자 이민복 씨입니다.
산불 나는 그 주요인이 하나가 개인들이 그 부대기 파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개인 토밭 산에 파는 거 있잖아요. 개인 떼기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옛날만은 화전식으로 뭐 그렇게 하다 나니까 이 불이 더 자주 나죠.
산불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400배에 해당되는 327만 제곱미터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자 한국산림청은 진화용 헬리콥터 36대와 소방인력 9,000명을 투입해 나흘 만에 산불을 껐습니다. 한국 KBS 방송입니다.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서 산불이 난 지 나흘째인데요. 다행히 두 곳 모두 산불이 완전 진화됐다고 산림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산불이 나면 소방당국이 헬리콥터, 즉 직승기를 동원해 불을 끕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소방용 헬리콥터는 아예 없는 실정이라고 이민복 씨는 말했습니다.
산불 나면은 그냥 군중동원식이지 뭐 기구가 없으니까 산림 경찰이 또 따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에서 하는데 워낙 기구 자체가 없으니까 차량도 없고 뭐 소방차도 없고 하니까 그냥 민간인들이 그냥 올라와서 그냥 사부로 그냥 뭐 하다 말고 뭐 대책이 없습니다. 붙기 시작하면 헬리콥터 같은 건 진짜 그건 뭐 전쟁 때나 겨우 쓸까 말까 할 정도고.
북한에도 산불 감시와 진화를 담당하는 부서와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해 정작 불이 났을 때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5년 5월 31일 함경남도에 큰 산불이 났는데 지방 간부들이 이를 지켜보기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논평을 통해 함경남도 요덕군의 경우 산림 감시와 통보, 군중 동원 등을 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날을 보낸 결과 산불이 발생한 것도 모르고 제때 끄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봄철 산불은 연례 행사처럼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함경 남북도를 중심으로 100여 개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에도 함경도와 백두산, 황해도에 큰 불이 났고 그해 3월에는 비무장지대에 불이 나 남쪽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살림은 산불과 다락밭 개간 그리고 에너지 정책 실패 등으로 날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1990년대 820만 헥타르였던 북한의 살림은 현재 554만 헥타르로 30% 이상 줄었습니다. 해마다 평양 크기의 살림이 사라진 겁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번 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 RFA는 이번 주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고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의 말을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설리번 의원은 8일 상원 본회의 발언을 통해 미국이 부담하기로 이미 약속한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이어 중요한 결정에 앞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은 물론 민감한 전략적 문제와 관련해 상대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중국의 확장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첫 해외 순방 지역으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순방하는 등 역내 국가들과 동맹을 강화한 것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반도 역사와 통일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통일 골든벨 퀴즈 대회가 열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교회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1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퀴즈 대회에서는 현지 라카냐다 고등학교 이정환 학생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0학년인 이정환 군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나 좋은 점을 많이 알려주면 보다 빠르게 통일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승자인 이정환 학생은 통일 골든벨 대회 미주 지역 본선에 참가하게 되며 이 대회 우승자는 오는 7월 한국에서 열리는 골든벨 특집 방송에 출연합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통 로스앤젤레스 지회가 주최했습니다. 나라 사랑과 평화 통일을 주제로 한 가요제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 가요제는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NK워치가 2017 나라 사랑 한울림 가요제라는 이름으로 개최하던 행사로 13일 서울 대학로에서 공개 예선전이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나라 사랑과 평화 통일을 주제로 노래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가요제 공개 예선에는 총 12개 조로 구성된 14명의 1차 예선 통과자들이 출전하며 이 중에는 탈북자도 한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요제 본선은 8월과 9월 사이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시간입니다. 국제적인 꽃 박람회가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에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이 문을 열고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 김미영 기자가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2017 고양 국제 꽃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 국제꽃 박람회는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대한민국 5대 축제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맞게 꽃 박람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입니다.
고향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입니다. 이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국제꽃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호수공원 고향꽃 전시관 1층에 고향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향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에서는 평화통일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청 마이스 산업과 강병희 팀장입니다.
국제 꽃박람회 기간 안에 같이 이제 이걸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향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꿈인 남북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전시관을 구성하게 됐었고요. 이 전시관 내용에서는 교육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디지털 프로그램에 의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전시관은 디지털 미디어 체험관, 그리고 영상관,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체험 기능을 해가지고 이제 터치 방식으로 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마을이 어느 특수 영상에 의해서 터치를 하게 되면 평화의 마을로 변화되는 이런 특수 시스템이 있고요. 현재 고정적인 그림이라든지 그 새, 꽃 등 이런 것을 색칠을 하게 되면 3D 영상으로 해서 그 새가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 영상을 볼 수 있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미래의 평화통일에 대한 꿈을 담을 수 있는 이런 특수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좀 더 그 기능을 더 다양하게 이제 보완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새들이 철책선 너머로 자유롭게 피어나면서 평화통일의 꿈을 보여주는 평화마을. 그리고 벽면을 누르는 순간 전쟁의 무기들이 꽃으로 승화되는 디지털 미디어 체험관은 특히 관람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색칠해 주신 거 스캔을 해서 입체로 화면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평화의 마을을 장식하는 네, 그런 꽃이나 새들이죠.
요,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쏙쏙 비비면 돼. 내려와요, 터치해봐. 아이고. 봐봐, 무기 내려오면 만지고, 만져봐. 지나가네, 지나가네.
꽃 박람회 현장에서 만난 통일 이야기, 이 고향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에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려온 무기를 터치하면 꽃과 비둘기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가볍게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없는 분들도 있으신데 빨리 통일이 돼서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도 이렇게 자주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평화통일 꽃그림 그려봤는데요. 그림처럼 평화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통일돼서 남북이 하나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도 이렇게 예쁜 꽃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통화로 사는데 꽃은 예뻐요.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고양시는 지리적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리적인 장점을 활용해서 더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일들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 고양시는 남북의 접촉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저희도 아울러 미래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양시를 대표하는 게 이제 경의선 철도가 있습니다. 경의선이 그게 남북을 연결해 주는 철도 그다음에 자유로가 있습니다. 자유로도 이제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 그 사이에 입지적인 그 여건이 고양시가 상당히 그 위치적으로 좋은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통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이 크게 그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꽃 박람회가 끝나도 이 고향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은 계속 운영이 됩니다. 이 전시관을 통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고 갈라진 분단의 역사를 바로 보고 평화통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특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디지털 체험 포토 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터치 시계 그러한 그 전쟁으로 인한 폐허가 된 마을을 평화의 마을로 변화하는 그러한 특수 영상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의 그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든 뭐 어른이든 간에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미래의 통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또 조금 인식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0도입니다. 남포 최저 14도, 최고 18도 예상됩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하루 종일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18도입니다. 구성 최저 11도, 낮 최고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17도입니다. 사리원 최저 13도, 최고 20도입니다. 함경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함흥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17도입니다. 원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장전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는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비 예상됩니다. 물결은 1에서 3.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먼 바다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해임된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의 비밀 대화 기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암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제임스 코미는 언론에 정보를 흘리기 이전에 우리의 대화에 대한 녹음 테이프가 없기를 바라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코미 전 국장 측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의혹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계속 흘릴 경우 둘만의 비밀 대화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코미 전 국장에게 충성 맹세를 강요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코미 전 국장은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수차례 같은 요구를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연방 검사들에게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11일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행정 지침을 통해 이같이 요청하면서 이는 법을 집행하려는 우리의 책임감을 확인하고 도덕적이고 공정하며 일관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행정지침은 최근 일부 대도시에서 폭력이 증가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와 헤로인 등의 남용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지침은 전임 행정부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 때와 정반대의 정책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고됐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취임 축하 전화를 받고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북한이 핵도발을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러시아 측에 건설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자신도 남북대화와 육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양국 간 극동지역 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시베리아 천연가스관의 한국 도입과 한국철도의 시베리아 연결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해킹 공격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안업체 등에 따르면 12일을 전후해 일정 금액의 돈을 내지 않으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이러스인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업체에 따라 4만에서 5만여 컴퓨터가 해당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등 수십 개 나라에서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NHS는 12일 소속 병원 최소 16곳이 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컴퓨터 사용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이 12일 포르투갈의 성지 파티마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파티마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기 위해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 날인 13일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을 맞아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목격하고 계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양치기 남매의 시성식을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들 남매는 1917년 총 6차례의 성모 발현을 목격할 당시 3번의 비밀 계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방문에 앞서 포르투갈 국민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 되도록 나는 물리적, 정신적으로 여러분을 가까이에서 느낄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파키스탄 서남부 발루치스탄 주에서 12일 자산폭탄 트럭이 이슬람 정당원들이 탑승한 차량을 공격해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희생자들 대부분은 파키스탄의 종교 정당인 자미아트 울레마의 이슬람 파잘 소속 활동가들입니다. 경찰은 이날 공격이 발루치스탄 주도인 퀘타로부터 약 50km 떨어진 마스퉁 마을에서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은 압둘 가프트 하이데리 파키스탄 상원 부의장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철강 제품들이 더 이상 유럽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고전을 겪고 있는 유럽 철강 시장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2일 중국산 이음매 없는 철제관들이 유럽에서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국산 철제관 수출품들은 유럽의 이번 조치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